세계 뉴스입니다. 8일 치러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존 리 전 홍콩 정무부총리가 당선됐습니다.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는 단독 후보로 출마한 리 후보가 1,416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 행정장관 선거는 1,500명 정원인 선거위원회의 간접선거로 치러지며 제적과반인 751표 이상을 득표하면 당선됩니다. 유효표를 기준으로 리 후보의 득표율은 99%를 넘었습니다. 중국의 지지를 받는 리 후보의 당선은 예상됐었습니다. 리 후보는 지난달 9일 출마 선언한 후 선거위 786명의 지지를 얻어 행정장관 선거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행정장관 출마 기자회견에서 리 후보는 중국에 충성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리 후보는 지난 2017년 보안 장관에 임명돼 2019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리 후보를 정무부총리로 임명했습니다. 1997년 홍콩의 주권 반환 후 경찰 출신이 정무부총리 자리에 오른 건 리 후보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날 선거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기조로 선거제를 바꾼 이후 처음 치른 행정장관 선거입니다. 리 후보는 당선 확정 후 기자회견에서 홍콩을 국내외 위협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주요 7개국 G7 정상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정상회의를 엽니다. 독일 정부는 6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인 8일 G7 국가정상들과 올해 들어 세 번째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현재 G7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의 호프만 독일 정부 부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주된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 날짜로 잡은 8일은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종전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나치 독일이 항복하면서 모든 적대 행위를 멈추기로 한 5월 8일을 연합군의 승리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자국 시간대를 적용해 다음 날인 9일을 종전기념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번 G7 화상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가 중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추가 제재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쿠바 수도 아바나의 호텔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6일 아바나에 있는 사라토가 호텔에서 천연가스 유출로 보이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후 구출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쿠바 보건부의 훌리오 구에라 이즈키에르도 보건장관은 7일 폭발 사고 사망자가 27명으로 늘었으며 현재 부상자는 8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임산부 1명과 어린이 4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라토가 호텔은 96개 객실을 갖춘 고급 호텔로 쿠바 1세당 건물에서 100m 떨어져 있습니다. 사라토가 호텔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2년 동안 문을 닫았다가 오는 10일 재개장을 앞두고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투숙객은 없었으며 호텔 직원과 공사 관계자만 호텔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쿠바 국영방송은 트럭이 호텔에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하던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집트군은 7일 시나이 반도에서 스웨즈 운하 지역에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발생해 군인 최소 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군은 테러리스트들이 스웨즈 운하 동쪽 둑을 공격했다며 사망자 외에 5명의 군인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나이 반도 북부의 스웨즈 운하 지역은 지하디스트, 즉 이슬람 성전주의자 활동의 온상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집트 부안군과 지하디스트의 교전은 수년째 계속되었으며 이집트군은 이번에 가장 큰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압델파타 RCC 이집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이런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이 우리나라의 결의를 꺾지 못할 것이고 우리 군은 테러리즘에 계속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매년 5월은요,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 제도인 문화유산의 달입니다. 이름이 좀 긴데요. 이달은 아시아 태평양 주간으로 기념하다가 1990년 조지 허버트 부시가 5월 한 달로 확대했었고요. 그 후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태평양 제도를 포함시켰는데요. 작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와이 원주민까지 포함하기로 하면서 이름이 길어졌습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포고문을 통해서 5월을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 제도 주민의 문화유산의 달로 선포했었는데요. 이 나라의 건설을 도운 이들의 유산과 기여와 힘이 없었다면 미국의 역사는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미국 사회에서의 이들의 역할을 강조했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주가 증가한 상황에서 지난 3월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아시아계 여성 6명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미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에 대한 편견과 이로 인한 행동은 미국적이지 않다면서 중단되어야 하고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에 맞서서 함께 치유할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 달을 공포하는 취지와 의미를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5월을 맞아 또 성명을 낸 건데요. 국무부에서도 아시아계가 최고위직에 기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몇몇 고위직 인사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이들 인사 가운데 한국계 인사로는 엘리엇 강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와 성김 주 인도네시아 대사 겸 대북 특별대표가 있습니다. 이 강 차관보는요, 한국 공군 최초의 전투 조종사인 강호륜 공군 준장의 아들인데요. 지난 2003년에 국무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김 대사는 청취자 여러분께도 익숙한 이름일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 관료로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습니다. 미 국무부 성명에는요, 21세기의 외교 정책 과제를 해결하고 국내외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이들과 다른 많은 재능이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황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5월 두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조 바이든 지지율. 지난 2일 워싱턴 포스트와 ABC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8일 기준 바이든 대통령 국정 수행 전체 지지율은 42%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력 지지가 21%, 어느 정도 지지가 21%였지만 국정 수행 부정평가는 52%로 긍정평가를 넘어섰고 강력한 부정평가가 42%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응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응답자 42%의 지지를 얻었는데 국정 수행 전체 지지율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젊은 층의 외면이 두드러워집니다. 물가가 오르고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의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미 공영방송 NPR과 PBS와 여론조사 업체 마리스트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 긍정평가에 대해 45세 미만에선 긍정과 부정평가가 각각 35에서 51%로 집계된 반면 45세 이상에서는 긍정과 부정평가가 각각 46과 51%였습니다. 자, 지지율을 세대별로 분석해보면 젊은 층의 이탈이 얼마나 심각한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MZ세대는 37%, X세대는 38%, 베이비붐 세대는 46%, 전쟁 세대는 55%로 나타났습니다. MZ세대는 1981년에서 95년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6년에서 2010년 출생한 G세대를 통칭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18세에서 34세 연령층에서 60%의 지지를 받았던 것과 대조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MZ세대는 31%만 지지를 보냈는데요. X세대는 39%, 베이비붐 세대는 46%, 전쟁 세대는 5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쪽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더 잘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민주당을 선택한 MZ세대는 14%에 그쳤고 반면 37%는 공화당을 선택했습니다. X세대도 민주당 20%, 공화당 44%로 여당에 대한 낮은 기대치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가상토지. 로이터통신이 지난 1일 미국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유가랩스가 메타버스, 즉 3차원 가상세계 안에서 활용되는 가상토지를 분양해 3억 2천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란 디지털 자료를 분산해서 처리하는 기술인데요. 즉, 인터넷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모든 거래 내역 등의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기술을 지칭합니다. 블록은 개인과 개인 거래 자료가 기록되는 장부가 되는 건데요. 이 블록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체인, 사슬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유가랩스는 원숭이를 변형한 가상 캐릭터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이라는 대체 불가능 토큰 일명 NFT를 제작하는데요. 최근 게임 내부의 가상 토지 소유권을 NFT에 표시해서 사전 분양했는데 총 5만 5천여 필지가 전부 팔렸습니다. 유가랩스는 지난해 만여 개의 지루한 원숭이 NFT 시리즈를 만들었는데요. 특히 가수 저스틴 비버와 에미넘, 방송인 페리스 엘턴 등 유명인들이 이 회사에 투자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죠. 이 NFT가 인기를 끌자 유가랩스 회사는 올해 3월 에이프코인이라는 가상 자산도 발행했고 한 달 후에는 지루한 원숭이 캐릭터를 활용한 메타버스 게임, 가상세계 게임 아더사이드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루한 원숭이 메타버스 게임이 인기를 얻자 게임 이용자들이 가상의 땅까지 사들이기 위해 몰려들었다면서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18% 하락한 가상화폐의 대표주자 비트코인과 대조를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조은정 기자 함께합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죠?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4일 오후 12시 3분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다며 현재 미사일의 사거리와 고도 등 재원을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현재 한국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중장거리의 가능성을 놓고 분석 중입니다. 발사가 이뤄진 평양 순안 일대는 지난 3월 24일 북한이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한 ICBM이 발사된 장소입니다. 한편 이날 일본 내각 관방도 북한의 발사 사실을 확인하면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달 16일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시험 발사 이후 18일 만이며 지난 3월 24일 ICBM 발사 이후 41일 만입니다.
예, 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의 대비 태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네요.
네, 미 국방부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지난 3월 상향 조정한 북한 정보 수집 활동과 탄도미사일 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지난 3월 북한의 미사일 무력 도발 증가와 관련해 감시와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미사일 방어 대비 태세를 상향 조정한 조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더 나은 정보를 더 지능적으로 얻고 이를 한국 정부와 공유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앞서 같은 입장을 밝혔었죠.
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 3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감시, 정찰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영내 탄도미사일 방어 병력의 대비 태세를 높일 것을 7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동향도 계속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서는 지난달 28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같은 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도 인공위성 사진을 바탕으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자, 3번 갱도에서는 어떤 유형의 핵실험이 예상되나요?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복구 중인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전술핵무기 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 전문 매체인 38뉴스가 위성사진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3번 갱도가 최대 50킬로톤까지 폭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술 핵실험이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게 가장 논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실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논의 연구원은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기반의 두 가지 유형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유형 모두를 소형화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처음 설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핵무기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북한이 향후 최소 두세 차례 전술 핵무기를 위한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왜 전술 핵무기를 시험하기 원할까요?
하이너는 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 핵무기를 실험하기 원하는 이유는 핵탄두 소형화가 이루어지면 더 적은 양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 핵물질을 사용해 더 정교하고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공언한 대로 핵탄두 소형화라는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술 핵무기 개발 시험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술 핵시험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도 연관돼 있다며 여러 개의 핵탄두를 도입하고 ICBM에 장착하기를 원하는 김 위원장으로서는 핵탄두를 더 작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논의 연구원은 탄두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운반수단에 장착할 수 있도록 경량화와 함께 탄두 직경을 작게 하는 실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 ICBM 등 다양한 사거리에 탄도미사일 시험을 이어온 북한이 다음 단계로 탄두에 장착할 전술 핵무기 실험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 동향에 대해서 국무부도 입장을 밝혔죠?
네, 미국 국무부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조짐에 대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를 복구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세계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불법적인 무력 사용을 막아내며 북한의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에 대처하는 한편 무엇보다 미국인과 파병 병력, 동맹을 안전하게 하는데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대화에 관여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품지 않고 있으며 전제조건 없는 만남에 여전히 열려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우리는 또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처하고 이미 시행 중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이 현재 유엔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새 대북 결의를 채택하기 위해 한 달 넘게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새 결의안 처리 상황을 알려달라는 VOA의 요청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체제를 갱신하고 강화하게 될 결의안을 협상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활발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3월 25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열린 공개회의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고 이후 미국은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지난달 14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배포했습니다.
예, 새로운 대북 제재 내용이 뭔가요?
VOA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각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와 정제유 허용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손목시계와 관련 부품 그리고 담배 등을 금수 조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군수공업부 베트남 대리인인 김수일 등 북한 국적자 한 명과 북한 사이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등 기관 세 곳, 선박 다섯 척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관련 제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초안을 마련해 중국과 합의를 이룬 뒤 이후 러시아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채택돼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추가 대북 제재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새 결의안 채택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한국에서 재개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북정보 유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자, 최근 탈북민단체 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10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죠?
네, 이에 대한 위어웨이의 논평 요청에 국무부는 북한인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국무부는 우리는 세계 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특히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 안팎과 북한 내부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계속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어떤 전단을 이번에 보냈을까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과 26일 이틀간 경기 김포 일대에서 대북전단 100만 장을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보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전단에는 검사가 수령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12번째 대통령 윤석열, 8천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자유 대한민국 만세 등의 문구와 함께 윤 당선인 사진과 태극기 그림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과 1달러 지폐 등을 북한으로 날려보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올 1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달 28일 이번 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북전단금지법이 입법 취지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한국이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 가치에 역행하고 북한의 정보를 유입하는 중요한 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전직 관리들을 포함한 한반도 전문가 33명의 의견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예, 33명 중에서 찬반 의견이 어떤 비율로 나뉘었을까요?
네, 이번 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52명에게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요. 이 중 33명이 답했는데 70%에 달하는 23명이 한국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9%인 3명에 그쳤고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전문가는 7명이었습니다.
네,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를 좀 더 알아보죠.
전문가 대부분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역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한국인들을 처벌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누리고 북한인들은 전제정치에서 신음하는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이를 마음껏 누리는 한국인들이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제공하고 소통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 물리적으로 외부 정보를 보내는 한국인들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높은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몰두한 문재인 정부가 단지 북한 당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이 법을 강행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독자 선택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재필 일곱 번째 시간으로 워싱턴 군축회의와 범태평양회의에서의 활약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서재필과 미국인 친구들은 1919년 5월 15일 필라델피아 북서부 레딩시의 라자극장에서 집회를 열고 이튿날 필라델피아에서 한국 친우회를 결성했습니다. 결성 당시 이사진은 서재필, 톰킨스 목사, 사회학자 밀러 교수, 그리고 베네딕트 기자 등 11명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본부 창설 이후 한국 친우회는 인근 레딩시, 오하이오지의 포스토리아, 티핀, 리마, 콜럼버스, 맨스필드, 얼라이언스 메리언, 그리고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보스턴 등에서 지회를 결성했습니다. 이어 1920년 10월에는 영국 런던에, 1921년에는 프랑스 파리에도 한국 친우회 지회가 결성됐습니다. 서재필 연구가인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 김승태 소장은 서재필이 한국 친우회를 통해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지하는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고 설명합니다.
서재필은 필라델피아 통신부와 한국 친우회를 동시에 지도하면서 이것을 연계시켜서 미국인들에게 한국 상황을 알리고 그리고 그들의 양심적인 호소, 양심의 호소를 해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지하는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서 이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순회 강연을 개최하기도 하고 선전문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해서 각 지역의 친우회를 결성하도록 독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 친우회 회장이었던 톰킨슨 목사는 1921년 6월 28일자로 주일 일본 대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한국이 독립되는 것이 일본에게 이익될 뿐만 아니라 미일 간의 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친우회를 통해 미국 안에서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선전하는 데 주력하던 서재필에게 1921년 들어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주도의 군축회의가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한 파리 강화회의 이후에도 미국과 일본은 해군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비 확장은 태평양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었고 이에 해군 군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여론에 따라 1921년에 취임한 워런 하딩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군비 축소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하여 8월 영국, 일본, 이탈리아, 중국, 벨기에 등에 공식 초청장을 발송했고 이해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군비 축소와 태평양 및 극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워싱턴 군축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재필 연구가인 한국숙명여자대학교의 이황직 교수는 서재필이 이 워싱턴 군축회의를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영국과 일본 사이에 조금씩 틈이 생긴다고 할까요? 일본의 야욕 같은 것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미국도 어쨌든 일본을 견제할 필요는 갖게 된 거예요. 서재필이 이제 그런 계산을 한 겁니다. 아, 이런 상태에서 과거에는 일본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외교 활동이 잘 안 먹힐 수도 있었지만 이번엔 좋은 기회다. 그리고 마침 서재필은 안타깝게 일찍 죽었지만 서재필이 29대 대통령 하딩이라는 사람하고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기회죠. 자,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외교를 통해서 어쨌든 조선 독립 문제를 이슈로라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상원의원들 몇 명하고 접촉해서 미국 상원의원들이 그러니까 상원에서 조선 독립과 관련된 발언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공적인 이슈는 안 되었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공적인 이슈로 만들면 서재필은 모범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 정치의 흐름을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어쨌든 정책 이슈로 만들어야 된다. 자, 그렇기 위해서 이제 서재필이 그 틈을 파고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 거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워싱턴 군축회의에 대한 모든 준비를 서재필이 책임자로 있는 구미위원부에 위임하는 국무회의 결의를 통보했습니다. 또한 임정 임시의정원에서도 이 회의에 파송할 한국 대표로 이승만을 부대표로 서재필을 임명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숙명여자대학교의 이황직 교수는 서재필이 워싱턴 군축회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 국내와도 연계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쪽과 접촉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조금 내부적인 문제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걸 다 이겨내고 서재필은 어쨌든 이걸 공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국내와도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상재를 비롯한 국내 대표, 13도 대표, 각 단체 대표 해가지고 180명이 서명한 하나의 큰 길, 글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마치 이제 그 예전에 독립선언서를 그랬듯이 한국인민이 태평양 회의에 보내는 글이라는 그걸 글을 만들어가지고 서재필에게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게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볼 때는 아, 이거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지멋대로 한 거지 우리가 잘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조선인들의 생각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서재필은 당당히 이걸 보내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우리 독립을 원하고 있다는 글을 대표를 통해서 보내왔다. 자, 이런 장치를 가지고 대외 관계자들과 미국 총 정치계와 접촉을 해서 어쨌든 이슈로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독립을 이루지는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군축회의에서 한국 문제와 관련해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워싱턴 군축회의는 한국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은 채 1922년 2월 6일 폐막했습니다. 이후 서재필은 자신의 회사가 파산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서재필이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동안 필립 제이슨 상회가 사양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1923년 무렵부터 쇠퇴하기 시작한 필립 제이슨 상회는 1924년 사원들을 감원하고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기도 했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한편 서재필이 독립운동 일선에서 물러나 유일한과 함께 유한 주식회사를 세웠던 1925년 무렵 미국의 태평양연구소가 주최하는 범태평양회의가 그해 7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됩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 김승태 소장은 이 회의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재반 문제들을 토론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국제회의로 한국에서도 대표단이 참석했다고 설명합니다.
태평양회의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필리핀, 인도, 중국 등 태평양 연안 국가의 저명한 제야 인사들이 모여서 태평양 연안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토론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국제회의였습니다. 이 회의는 국내에도 알려져서 YMCA 총무였던 신흥우가 준비해서 송진우, 김양수, 유옥겸, 김종철 등과 함께 여기에 한인 대표로 참석하게 됩니다.
서재필은 국민회와 시카고 한인 유학생들로부터 이 회의에 한인 대표 고문으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받고 기꺼이 수락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다시 김승태 소장의 설명입니다.
예, 한인 동포들도 이 회의를 일본의 학정을 알리고 한국 상황을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게 알리기 위한 좋은 기회로 보고 국민회의와 시카고 한인 유학생들이 서재필에게 연락을 해서 이 회의 한국 대표단의 고문으로 참석해 주도록 요청을 합니다. 서재필은 여기에서 흔쾌하게 이것을 승낙을 하고 이 회의에 참석해서 한인 대표들의 발표를 응원하고 그리고 회원 자격을 문제 삼는 일본 대표들의 주장을 반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대표였던 신흥우가 일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범태평양회의 상임위원으로 당선되었고 이 회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귀가하는 길에 다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로스앤젤레스에 들러 일주일간 그곳에 머물며 동포들의 성대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8월 5일 저녁에 안창호가 주재하고 그 지역 교민회와 국민회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환영 만찬회에서 그는 범태평양 회의를 보고하고 연설을 하여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네, 인물로 돌아가는 미주한인사 오늘은 서재필 7번째 시간으로 워싱턴 군축회의와 범태평양회의에서의 서재필의 활약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6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30년대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미국 정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뉴딜 정책은 미국 정부의 면모를 바꿨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의회는 농민을 돕고 은행 제도를 강화하고 노동자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은 최악의 경제 위기에 빠져 있었어요. 산업 생산은 공황 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은행이 문을 닫아 수백만 명이 은행에 넣어둔 돈을 날려야 했죠.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정치 생활을 할 때도 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믿었고 정부가 개입해서 국민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만큼 취임 초기부터 여러 가지 기구를 설립해서 빈곤층과 실업자, 농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시했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으로 재기가 가능한 은행을 도와줄 긴급은행법을 제정했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업조정법을 제정했습니다. 산업 부분에서도 공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안정된 고용을 위해 전국 산업부흥법을 제정했죠. 무엇보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를 설립해 지역 개발을 이루고 실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구제 활동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내세운 이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 정책인 뉴딜 정책으로 미국은 경제 대공황의 위기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의회는 미국의 통화 정책에 관해 더는 달러가 금값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고 근본이자를 폐지했습니다. 또한 루스벨트 대통령과 의회는 미국인들이 자기 집을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주택 융자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주택 소유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은행 보험 법안은 미국인들이 은행에 맡긴 예금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은행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크게 높였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과 의회는 새로운 민간 자원 보존단, The Civilian Conservation Corps를 조직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 자원보존단 청년들을 농촌 지역에 투입했습니다. 청년들은 나무를 심고 공원의 자연 환경을 개선하고 천연 용수 공급을 보호했습니다.
민간자원보존단은 대공황 시기에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을 고용하기 위한 일자리 구제 정책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두 가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가운데 성공적인 정책으로 꼽히는데요. 실제로 민간자원보존단의 활동은 미국의 국립공원이나 주립공원이 지금의 모습을 갖게 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민간자원보존단은 1933년에서 1942년까지 9년 동안 미국의 산과 들에 무려 3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미 전역에 800개가 넘는 공원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쉼터를 건설하고 도로를 포장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자원보존단 소속 젊은 청년들은 이 비바람으로부터 농토를 보호하기 위해 농민들과 협력해서 농작물을 연구하고 영농법을 개발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의 첫 3개월은 대성공이었습니다. 1933년 3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100일 동안 루스벨트 대통령은 특별 의회를 열 것을 요청했고요. 100일 의회로 불리는 이 특별 회기 동안 의회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입법화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하고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정부 건물들은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고 루스벨트 행정부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의 한 기자는 루스벨트 행정부의 첫 3개월을 지켜본 다음 후보 대통령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으로 바뀐 변화는 마치 이동수단이 느린 말에서 비행기로 바뀐 것과 같다고 논평했습니다. 미국은 갑자기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언론인 프레데리 갤러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책과 후보 대통령의 정책은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앨런 기자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책들은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정책들이었고 이 법안 대부분이 서민의 이익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법이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앨런 기자는 또 루스벨트 행정부는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불을 쌓으려는 새로운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정부가 가진 한계를 넓히려는 새로운 의지가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도 들으실 텐데요. 아나 자베스 만나보시죠.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8일은 미국의 어머니 날입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고마움을 되새기는 어머니 날은 미국뿐 아니라 오늘날 세계 100여 국에서 기념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기념하는 나라는 캐나다, 스위스, 덴마크, 이탈리아, 그리고 브라질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에 따라 5월 셋째 주 또는 5월 21일을 어머니날로 기념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국처럼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고 어머니뿐 아니라 부모와 조부모까지도 함께 공경하는 행사를 갖는 나라도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나라에서 지켜지는 현대적 의미의 어머니날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국가적인 공휴일로 정하는 데 가장 앞장선 여성은 애나 마리아 자베스였습니다.
애나 마리아 자베스는 1864년 웨스트 버지니아주 웹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애나는 사업가인 아버지 그랜빌 자베스와 신앙심이 깊고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일한 어머니 앤 마리아 리브스 자베스의 11명의 자녀들 중 9번째였습니다. 많은 자녀들 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한 자녀는 겨우 4명, 나머지는 각종 질병으로 일찍 사망했습니다.
이들 가족은 애나가 한 살 때 그래프턴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애나는 1881년 버지니아주의 조그마한 도시 스톤튼에 있는 어거스타 여성 아카데미에 들어가 공부했습니다. 오늘날 메리 볼드윈 칼리지의 전신입니다. 애나 자비스는 1883년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그래프턴으로 돌아와 7년 동안 교사로 일했습니다.
애나의 어머니는 늘 생존해 계시거나 돌아가신 모든 어머니를 위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애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자주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주일학교에서 성경 속의 어머니들이라는 과목을 마치고 이 땅의 어머니들이 모든 인간의 삶에 베푸는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노력을 기념하는 날을 만들어주실 것을 기도드린다는 간절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당시 12살이던 애나 자비스는 어머니의 이날 기도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회운동가이기도 한 어머니는 1852년 고향 웹스터와 인근 여러 지역에서 봉사단체인 Mother's Day Work Club을 조직해 열악한 보건과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열악한 환경은 높은 어린이 사망률의 큰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운동은 후에 애나 자비스가 어머니날을 만든 기초가 됐습니다. 이들 클럽은 가난한 여성, 가정부 여성들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고 산모가 몸이 아픈 가정에 우유병과 음식의 위생상태 점검 등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861년 남북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철도가 지나가는 애네 거주 지역은 남군에게나 북군에게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양군 지휘관들은 각각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앤 가족이 살고 있는 그래프턴의 철도를 사수하라고 휘하 부대에 명령했습니다.
앤은 곧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클럽 활동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는 긴급히 관련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이거나 끝난 후에도 회원들 간의 우위와 친선은 계속 지킨다는 맹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교회와 단체를 분열시키려는 시도는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other's Day Work Club 회원들은 북군과 남군 병사 모두에게 구호품을 제공하고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적 주장으로 갈라진 주민들 간의 평화를 유지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앤 자비스는 4명의 자녀를 병으로 잃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전쟁 기간 내내 그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봉사를 계속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북군과 남군 병사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1865년 여름 앤 자비스는 남군 출신, 북군 출신, 정치적 파벌 어느 편을 막론하고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 Mother's Friendship Day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 행사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은 그 후 여러 해 동안 연례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1902년 앤 자비스는 남편 그랜빌 자비스가 사망한 후 딸 애나와 릴리아를 데리고 아들 클로드가 있는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앤 자비스는 1905년 그곳에서 72세로 타계했습니다.
어렸을 때 들은 어머니의 감명 깊은 기도를 잊지 못한 애나 자비스는 어머니 타계 1주기를 맞아 묘지에서 추도식을 올리고 남북 전쟁 전 조직됐던 Mother's Day Work Club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에나 자비스는 그 후부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어머니의 날을 전국적인 기념일로 정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나는 국회의원, 정부관리, 사업가 등 각계각층에 수백 통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언변이 뛰어난 에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임에 나가 어머니 날 제정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기업가이며 자선사업가인 필라델피아의 백화점 재벌 존 와나메이커가 지원을 하면서 큰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기일에 가까운 1908년 5월 10일 고향 그래프턴의 앤드루스 감리교회에서 최초의 공식 어머니날 예배가 올려졌습니다. 같은 날 필라델피아에 있는 와나메이커 백화점 대강당에서도 어머니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에나 자비스는 고향 크래프턴에 카네이션 500송이를 보내 어머니들에게 달아드리게 했습니다. 카네이션은 에나의 어머니 앤 자비스가 특별히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이후부터 에나 자비스는 어머니들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의미로 빨간색과 흰색 카네이션을 다는 전통을 시작했습니다. 빨간 카네이션은 살아계신 어머니, 하얀 꽃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의미했습니다.
어머니날 행사는 자비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1909년 45개 주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 하와이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도 이와 비슷한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1914년에는 위드로우 윌슨 대통령이 매년 5월 둘째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정하고 이날을 국정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에나 자비스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1920년대 에나 자비스는 어머니 날이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현상을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공경을 표하는 날로 시작됐던 날이 꽃집, 카드회사 등을 중심으로 이윤 추구의 날이 돼버렸다는 것이 자비스를 속상하게 했습니다.
에나 자비스는 본래의 어머니 날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나 자비스는 국제 어머니날 협회를 조직하고 이날을 기리는 데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또한 어머니날 거부운동을 조직하고 법원에 제소도 추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메리카 전쟁 어머니, 아메리칸 워 마더스라는 단체는 어머니날을 기금 모금 운동에 이용했습니다. 이런 행동에 반대한 에나 자비스는 1925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대회에서 그 단체와 충돌했습니다. 에나는 난동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날을 개혁하려는 에나 자비스의 열성적인 운동은 1940년대 초까지 계속됐습니다. 에나와 그의 동생 엘시노어는 변질돼버린 어머니날을 바로잡는다는 운동에 물려받은 유산까지 다 쏟아부었습니다. 두 사람은 끝내 빈곤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에나 자비스는 1948년 11월 24일 84세를 일기로 펜실베니아주 웨스트체스터에 있는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웨스트 로렐힐에 있는 어머니 묘지 옆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에나 자비스가 안장되던 날 웨스트 버지니아의 그래프턴에 있는 앤드류스 감리교회에서는 그녀의 나이에 맞춰 84번의 종이 울렸습니다.
1972년 그래프턴에는 앤 마리아 리브스 자비스와 에나 마리아 자비스의 어머니날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비영리 기관인 국제 어머니날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에나 자비스 하우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녀의 생가는 1979년 미국의 역사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어머니날 제정에 앞장서고 뒤에는 그 폐지 운동을 폈던 에나 마리아 자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